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펴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둠에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들고 나가 묻으니라. 3시간쯤 시간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매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이니이다 하매 이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합의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이에 곧 그녀가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들고 나가서 그녀의 남편 곁에 묻으니. 아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비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두 주 전서부터 해서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죽는 모습, 이것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의 죽음을 보았고 또 사도 야고보의 죽음을 저희가 관찰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왕관을 쓰고 있었던 세속적인 왕관을 쓰고 있었던 헤롯의 죽음을 보았고 또 순교자의 왕관을 쓴 스데반의 죽음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두가 한 번은 다 죽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그 사람이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지 이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었는지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았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이 아나니아 부부와 또 다비다의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나니아 부부, 성경에 이제 아나니아가 좀 서로 다른 아나니아가 최소한 세 명이 나오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이제 눈을 뜨게 해줬던 그 아나니아도 있고 또 이제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서의 이 아나니아는 이제 좀 교회 초대 교회 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이제 아나니아입니다. 여기 오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제 죽는 그 모습을 보니까 먼저 이제 미스터 아나니아죠. 이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쪽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미시즈 아나니아가 나오는데 곧 그녀가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두 사람이 이 부부가 어떠한 사람 앞에서 그냥 쓰러져서 죽는 이러한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즉사했습니다. 급사를 한 것이죠. 누군가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심장이 멎어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3시간 차로 이렇게 죽었는데 그 이유는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 탄로 나자 너무 놀라서 심장마비가 온 것이지요. 이들의 이 죽음, 이들의 죽음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 이유는 뭐냐면, 뭐 세상 사람들이야 뭐 어떻게 죽든 우리가 죄의 결과로서 이제 그렇게 죽을 수 있다 치더라도, 이두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내에서, 교회 모임 안에서 지금 급사하는 장면을 저희가 지금 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하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섬기려던 사람이 이렇게 죽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아이 참 안타깝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려던 사람이 더군다나 하나님께 헌신하려던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될때 우리가 좀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서 그 다윗이 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다가 수레가 덜컹거려서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때 웃사라는 사람이 그걸 막으려고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 몸을 찢어서 죽이시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다가 죽었다 뭐 이러면은 우리가 참뭐 그런대로 이해할 만한데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죽었다 이러면 우리가 좀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요. 도대체 이 아나니아 부부는 왜 이런 죽음으로 죽었어야 했습니까? 이두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가 형성되는 그 초기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멤버, 지체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의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그것이 공개적으로 세상에 이렇게 교회로서 태동되는 것은 이제 오순절 사건이었다고 이제 저희는 믿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교회는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사도들의 맹활약 덕분에 교회가 급속도로 팽창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게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3천 혼이 교회에 일시에 더해지기도 하고 또 베드로의 그러한 설교에 5천 명이 또 함께 한꺼번에 교회에 더해지기도 하고 이러한 어떤 정말로 다이내믹한 그러한 시점이었지요. 사도들은 표적과 권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표적들이 막 드러났는데 이 표적은 그 사람이 훌륭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들인 것을 입증하는 도구로서 사용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교회가 무분별하게 행하는 표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한 마음이 되었고 한 혼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가 된 가운데 물질적으로도 서로 하나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것으로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 교회 내에 들어온 사람들은 서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졌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그 재산, 사유 재산을 교회에 다 이렇게 바쳤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나누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인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 이 인본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지만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원칙도 다르고 동기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완전히 다른 완전 사기에 불과한 것이죠. 어쨌든 초대교회는 이것이 가능했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유무상통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자기들도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수 있는데 사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100%가 다 하나님께 헌신되고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금 그 마음이 덜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아나니아 부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 그리스도는 분명히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것이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는 거예요. 자신들도 재산을 다 이렇게 팔아서 교회에 갖다 놓아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직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압박 속에서 결국 자신들의 어떤 재산 중에서 하나를 이제 팔아서 현금화해서 이제 교회 사도들 앞에 가져오게 되는데 여기 5장 1절에 보면 하나를 팔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이 분위기를 보면은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아나니아 부부는 자신들의 재산 중에서 일부를 현찰화, 현금화해서 이제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이 뒷부분에 보면 땅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래서 땅의 일부를 팔아서 그 값을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이제 가져오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또 이제 그 판 돈, 이렇게 돈을 딱 현금화해서 딱 보니까 이제 탐욕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너무 많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이제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에 부부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로 남편이 그 돈을 가지고 사도에게 이제 온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도 베드로가 이들이 행한 이 모든 일을 영 안에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제보를 했는지 그런 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 강력하게 나타나는 시점이라서 이 죽은 사람을 막 살리고 이러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영 안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것이 가능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 앞에 왔을 때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사탄에게 완전히 지배당하지 않는다고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희미해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게 될 때 사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실을 베드로가 이제 지적하고 아나니아를 좀 꾸짖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땅이 남아 있었을 때에 네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속에 품었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그러니까는 이 땅을 전혀 안 팔았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사실 하나도 없었고, 그렇죠? 그판것 중에서 그냥 일부만 그냥 가져왔다고 얘기했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속였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속였다. 다인 것처럼 속였다는 것입니다. 땅을 판 것의 전체인 것으로 속였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속인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은밀하게 행한 일이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이렇게 드러나는 순간에 아나니아는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그 순간에 심장이 멎어버린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죽음을 명했습니까? 너 죽어! 이렇게 명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사도행전 공부할 때도 이 부분을 공부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의 죽음을 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단지 아나니아가 성령님과 교회를 속였다고 지적했을 뿐이었습니다. 사실 아나니아가 푹 쓰러져서 죽을 때 베드로도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도. 그래서 이제 숨진 아나니아를 젊은 사람들이 이제 메고 나가서 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관례상 이것은 땅속에 묻은 것이 아니라 어떤 동굴 같은 곳, 굴 같은 곳에 이렇게 시체를 안치하는 형태였을 것입니다. 3시간쯤 지난 뒤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남편의 일을 알지 못한 채 사도들에게 왔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이 아내에게, 미시즈 아나니아에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삽비라는 아마도 쭈뼛쭈뼛 했겠지요. 쭈뼛쭈뼛 했는데 그런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참담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9절에 어찌하여 너희가 서로 합의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참 고소하다. 아이, 너희들 같은 사람들은 당장 죽어야 돼.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양을 먹이도록, 예수님의 어린 양을 치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정말 큰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심정은 대단히 참담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나니아가 그렇게 죽는 것, 성령님께서 아나니아를 그렇게 죽이실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고서 삽비라 또한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삽비라가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쓰러져서 숨을 거두었고, 사람들이 삽비라의 시신을 그녀의 남편 아나니아의 곁에 묻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참으로 순수한, 순결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거짓이 교회 안에 함께 있을 수가 없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사도행전 공부할 때 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일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죽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교회의 순결함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로부터 성령님께서 떠나시든지 아니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로부터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져야만 할 만큼 이 교회가 순수하고 순결했다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교회의 어떤 외부의 적이었다면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은밀하게 교회 내에서 행하는 이러한 죄들, 이런 죄를 행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탐욕과 위선과 거짓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체를 거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마음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것까진 괜찮습니다. 그 괜찮은 거예요. 사람의 영적인 성장 단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가진 것의 100분의 1을 드릴 단계에 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반, 어떤 사람들은 90%, 어떤 사람들은 100%를 다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없었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문제는 적게 드렸으면 적게 드렸으면 적은 칭찬만 받으면 되는 것인데 적게 드리고도 많이 드린 사람들이 받는 칭찬과 그 존경을 자기도 받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일 뿐만 아니라 명예에 대한 탐욕인 것입니다. 이러한 탐욕이 이들의 행동을 위선으로 이끌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돈을 탐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을 수가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기 소유의 전체를 드리는 사람인 채 했지만 그러나 속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위선은 예수님께서 가장 혹독하게 책망하셨던 죄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선은 사람이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속이려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아나니아 부부의 죽음으로부터 뭘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죽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갑자기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부부로부터 보게 됩니다. 또한 헌신하려는 그리스도인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동기를 잘 알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무서운 사실은 때때로 그 헌신 때문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내가 참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처럼 보여졌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더 빨리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조롱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심은 대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부끄럽게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명예롭게, 다 떳떳하게 죽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야고보의 죽음과 스데반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죽음은 복음 안에서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어떤 장군과도 영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장군, 용장, 맹장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치고 정말로 대단히 부끄러운 그런 죽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죽음 맞지요? 그런데 참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실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대부분이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이나 사도 야고보의 죽음의 모습으로 죽기보다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죽기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징계가 초대교회 당시와 달라졌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예배가 끝날 때마다 죽은 남녀가 수두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중에 저도 포함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해서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상실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는다는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빨리 죽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죄를 더 많이 짓지 못하도록 그 몸을 빨리 데려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게 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멸하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육체는 하나님이 빨리 멸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죽음은 분명히 부끄러운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자기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내부로부터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또 한 사람의 이 죽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게 다비다라는 여인입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한번 가보시면은요. 사도행전 9장에 36절부터 보시면 이제 다비다라는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요파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더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니 그 무렵에 그녀가 병들어 죽음에 그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누이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의 죽는 모습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병들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9절에 가서 다시 봤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 죽은 이 다비다가 있는 그 다락방으로 이제 간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이름에 그들이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슬피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병들어 죽어 있는 한 그리스도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의 시체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둘러서서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던 이 사도행전에서 죽는 사람들의 모습 치고 대단히 순탄하게, 그렇죠? 대단히 그나마 안정되게, 순탄하게 죽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 사람들 중에서 자살해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돌 맞아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칼에 살해당한 사람이 있었어요? 벌레에게 먹혀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물론 이제 좀 전에 본그 급사한 사람도 있었지만 이제 그러한 모습들에 비해서 이 다비다의 이 죽음은 대단히 이렇게 순탄하게 평온하게 맞은 죽음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비다 이 여인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다락방에 죽은 모습으로 누워 있습니까? 다비다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다비다를 헬라어로 하면 도르가가 되는 것이고, 그 뜻은 가젤, 그 영양 가젤 그 짐승 중에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인의 그리스도인 여인의 삶에 관한 리포트는 어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은 믿음의 어떤 그이 평판, 믿음의 좋은 평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리포트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리포트를 작성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다비다에 대한, 이 다비다의 삶에 대한 이 리포트가 어땠는가. 여기 지금 36절에 보니까,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욥바에 다비다라는 어떤 제자가 있더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39절에도 보니까 아까 다락방으로 그 들어갔을 때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슬피 울었다 그랬는데 그 뒤쪽에 보니까 도르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옷이 우리 다비다 자매가 살아있을 때 제게 만들어준 옷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그런 옷들을 이렇게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다비다라는 이 그리스도인 여인의 삶은 이 리포트를 작성할 때 선행과 구제로 가득한 삶, 선행과 구제로 특징 지어진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선행과 구제, 이것은 어쩌면 이 다비다가 받은 성령님의 선물, 즉 은사였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 선물, 그 소위 이제 은사라고 부르는 그 항목들을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선물들과 돕는 것들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돕는 것들. 쭉 다스리는 것과 뭐 타워와 이런 얘기 나올 때 돕는 것, 이것도 성령님께서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선물로, 은사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비다의 구체적인 선행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선행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과부가 누구입니까?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때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그러한 부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시요 주들의 주시며 위대하시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대가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해 재판을 집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그네나 아버지 없는 자들의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담보 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146편 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그네들을 보존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는 구제하시나 사악한 자들의 길은 뒤엎으시는도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7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심은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에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이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러한 사람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행하는 것, 이러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행한 것과 똑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장래의 일을 말씀하실 때 그 민족들을 이제 그 나누는 그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이 이제 분리하는 그 때가 이제 소개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때 보면은 예수님이 이 축복을 받은 자들 그래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주릴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주릴 때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었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제가 예수님께 직접 이렇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비다가 자신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구제와 선행을 하고 옷을 만들어주고 이런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옷을 입혀드린 행위와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자신의 재산, 이 자신의 물질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욧바에 있는 욧바에서 일어난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는 아니었던 거예요, 다비다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은 지금 이 오순절 직후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이 교회에 헌납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욧바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비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이 선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행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 악한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대단히 사악한 선행이에요. 근데 모든 세상의 종교인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내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개념의 선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양심이 깨끗해지려고, 그것은 악한 선행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선행 자체가 모두 나쁘냐?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는 선행은 성경이 적극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그러한 선행인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워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목양자에게 이런 권면의 말을 줄 때 성도들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우도록 그걸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강승원 형제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러한 백성, 디도서 2장 14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참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해 놓고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비다라는 이 그리스도인 자매가 아주 열심으로 이렇게 행한 것이었습니다. 다비다는 어쩌면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 9장에서 병들어 죽는 요 시점보다도 최소한 몇 년은 더 오래 살 수도 있었던 여인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비다가 물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한 것을 볼 때 아마도 그래도 여유가 좀 있는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돕고 싶어도 사실 구제하고 뭐 이런 데 돕고 싶어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뭔가 그냥 가진 것이 그래도 어지간히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자신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을 때 세상의 좋은 의사들과 좋은 약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재산을 다 허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죽음에 연연해 하지 않고 이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첨단 의료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얼마든지 1년이고 10년이고 더 생명을 연장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을 그런데 사용했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참으로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모습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서 그 어떤 사람이 자신 있게 난 병들었을 때 내 몸을 내 몸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모든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돕고 이렇게 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몇이나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이런 다비다의 죽음을 대단히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그 근방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사람들을 두 사람을 보내서 지체하지 말고 빨리 우리에게로 좀 와주십시오 하고 베드로에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즉시로 이제 이들에게 왔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이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에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그 장면을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막 죽은 그 아들을 위해서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냈을 때 그가 이렇게 지팡이를 먼저 줘가지고 보내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쨌든 와서 그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 위에 이렇게 자기 몸을 포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때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베드로가 오면 그러한 일도 가능하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의 이 믿음을 현실로 보게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40절서부터 보니까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 다비다의 시신이 누워있는 곳과 등을 지고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마 이마가 땅에 닿게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죽음이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었을 때 돌아서서 그 몸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다비다가 눈을 떠서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베드로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그녀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그 일이 온 요파에 두루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굼, 소녀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신 그 장면이 연상되는 그런 광경입니다. 물론 다비다 자매는 이때 살아나서 또 얼마 안 있어서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또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이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기상 2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르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 사울을 폐할 때 하시는 말씀이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겨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분입니다. 다비다는 인류 역사상 죽음으로부터 소생한, 물론 다 죽지만, 나중에 또 다 죽지만, 그러나 죽음으로부터 소생해서 부활의 그 기쁨을 일시적으로 맛본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또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의 이 죽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다비다. 이 두 부류의 사람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 모두 죽기 직전의 모습이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부부는 그 섬김의 결과로 갑작스럽게 죽었고 다비다는 섬김의 마지막에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습니까? 예, 죽습니다. 하나님을 물질로 열심히 섬기는 그리스도인도 죽습니까? 예, 죽습니다. 열심 없는 그리스도인도 죽고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도 다 죽게 됩니다. 죽음은 늘 우리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되는지 여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큰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나니아 부부의 이 죽음이 교회의 두려움을 가져왔던 이유는 범죄한 이 성도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도 징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비다의 죽음이 성도들에게 큰 슬픔을 가져왔던 이유는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성도를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애석함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이고 둘 다 주님을 섬기려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인데 그들의 죽음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죽음 모두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아나니아 부부의 죽음에서 느끼는 안타까움과 다비다의 죽음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완전히 다른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하게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속의 의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나니아 부부는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위선자의 모습으로 마침내 죽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교회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롱당하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데 공모자가 되었습니다. 좋은 일에 서로 마음을 합하는 것은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범죄하는 데 이렇게 공모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참으로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비다의 섬김은 그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실된 것이었음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소생시키셔서 이 땅에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알게 됩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이후에 바로 소생되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비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이 시기에 이 교회가 이렇게 굳건히 세워져가는 이 시기에 특별한 목적으로 어쩌면 아나니아 부부라는 이 사람들의 죽음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이렇게 또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볼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만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죽음을 대비하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우리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3월에 전쟁 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온갖 말들이 난무하고 어쨌든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전쟁 준비를 다 마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참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죽음을 염두에 둔내 옆에 바로 죽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 삶의 모습이 다비다보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더 닮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즉사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과 25절이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죄들이 그 뒤를 따르나니 또한 이와 같이 어떤 사람들의 선한 행위들도 먼저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들도 숨길 수 없느니라.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무엇을 추구하다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죽음의 현장을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말씀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961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 우리 혼의 추수에 관한 찬송 한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961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을러서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도로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구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인도하니 언제 어디나 기뻐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일어나서 하십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각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회개 보고를 할 자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심판대에 서기 전에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그 죽음 또한 우리가 믿음의 참 용사들로서 장렬한 그러한 죽음의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죽는 장렬한 죽음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이 삶의 매 순간을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늘 생각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